36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노래 하나를 가사 아직 보여드리지 말고 노래 가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목사가 노래 가사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혹시 거룩한 찬양곡이 아닐까라고 착각하시면 아니됩니다. 세상 노래인데요. 혹시 이 노래의 제목과 누가 이 노래를 부른지 아는 분이 혹시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우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가사가 참 재밌죠?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노래?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거룩하군요. 이게 상현 형제 뭐지? 재현 형제? 응. 머피의 법칙. DJ 덕. 이거 1등 한참 했던 곡인데 모르시는군요. 머피의 법칙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면 큰 사건이나 일이 망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택들 중에 꼭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반대로 계속 꼬여가는 것. 우산을 들고 나갔더니 비가 거칩니다. 설사를 만났는데 휴지가 없어요. 휴지는 있는데 화장실을 못 찾아. 뭐 이런 거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머피의 법칙, 특별히 제가 이 밑줄 꺼둔 이 부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계속 꼬이기만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머피의 법칙이 통하는 민족이에요. 앞으로 넘어져도 뒷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바벨론은 여러분 일단 우리가 바벨론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도 586년 전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예요. 그렇죠.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경 지식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벨론식 이름이라면 이들의 히브리 이름은 뭐예요? 부모님이 주셨던 그 이름. 참 이걸 헷갈려들 하세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히브리식 이름인데 하나냐와 그리고 이사겔과 마지막에 미사겔과 제가 이름을 볼게요. 저도 아사락 아니 돋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들 이름 왜 이렇게 헷갈려? 아사랴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당대의 최고의 국가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풀어가는 것과 성경의 학자들이 풀어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외부의 침략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침략시켰던 민족들이 독립투쟁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망해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린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성경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종교의 혼란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혼란.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종교의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침략 전쟁을 할 때 침략 전술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침략 전략. 그게 뭐냐면 침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바벨론이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침략한 그 나라에 왕족과 귀족들이 있는데 그 왕족과 귀족들의 어린 자녀들, 유능한 어린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화 시키는 과정을,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일본이 했던 것처럼 계명,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벨론화 시켜놓으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결국은 바벨론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만한 모든 민족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이 주변을 통치하겠다라는 전략 전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생긴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계획과 전략 안에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로들을 끌어올 때 그 포로들이 자기 민족의 민족 종교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이 보면 히브리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까? 야훼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종교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 종교의 혼란 때문에 바벨론이 스스로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 통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전략을 썼습니다. 포로를 끌고 와서 젊은 유망주들을 바벨론화 시켜놓으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결국 영원토록 우리가 이 민족들을 다 다스릴 것만 같았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머피의 법칙의 노래처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어, 이 노래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계획이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최고의 판단이고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 완벽한 계획 때문에 그 완벽한 판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의 판단 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단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벨론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왕국이 세워져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고요.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왕이 된 후에 바벨론의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강대국이 어떻게 외부의 침략도 없이 스스로 그냥 무너졌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멸망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잡아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길 그 신을 마음껏 섬기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들을. 돌아가되 너희가 낼 세금만 제대로 내라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걸 본 거예요. 민족들이 모여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종교의 혼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다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선포했을 때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되는 해에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고레스 왕 원년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고레스가 왕이 되고 원년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이지만 어디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고레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 절차를 똑같이 밟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벨론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가 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레스 왕도 머피의 법칙의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 굴려서 전략적으로 바벨론이 걸어간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전략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보내준 것 뿐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때가 되어서 고레스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했다라고 해석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똑같이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이게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실패도 통과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통과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 우리 가정의 여정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내가 인생에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 계획해서 잘못 생각해서 가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내 실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신앙의 연단을 하셨구나라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 여정여정에 찍혀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지문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냐라는 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있었던 일,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건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에 성숙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된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자마자 물밀 밀려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약속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갈 것 같은데 뚜껑이 딱 열리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은 2세대, 3세대가 함께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제 후손들과 함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가정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조상들은 이미 그 땅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후세들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뿌리 내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안락한 삶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옛 문서를 찾아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이 금융시장을 휘어잡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어딜 가나 중요한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해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이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생기고 하니까 이거 다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하는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땅 어느 것 하나 개런티 된 게 없잖아요. 불확실한 세계를 향해서 확실한 걸 다 버리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인지를 다 알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안락한 그 삶, 옛 삶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다 내려놓아집니까? 그냥 익숙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포로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것 다 포기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게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뭡니까? 신앙의 시작은 어디예요? 신앙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75세에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저보고 독일 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드린지 알아요? 하나님 내 나이 45입니다. 45이면 뿌리 내리고 정착할 때이지 어떻게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라고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땅을 향해 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목적지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안락한 옛사람이 안락한 그곳에서 떠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우리 인생의 유익들이 있거든요.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들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힘들어하고 우물쭈물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그 땅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여러분 걸어서 가잖아요. 5개월이 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간다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스토리도 알지만 여러분 곳곳에 강도가 있는 그 길을 지나간다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건 두려운 겁니다. 신앙의 선택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걸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스 문제입니다. 세금 내는 거. 자, 미국은 4월 달에 개인이 택스 보고를 하고요. 비즈니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이 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크레딧 카드로 산 건 남잖아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끌거니까.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캐시를 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건 세금 보고를 해주는 CPA들도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in my pocket 하라고. 그거 다 보고하면 바보다. 그거 다 보고하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늘 묻죠. 그거 저거 다 보고하면 정말 못 삽니까? 물어보면 그건 아니래. 그런데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아니래요. 목사님은 모른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격도 포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격대로 하면 교회에서 해주고 싶은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많거든요. 교회 떠날까 봐 못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성격 다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내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가지 못하는 게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아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이 단어를 그릭 단어로 보면 우리 한글은 그냥 세월,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본을 보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이에요. 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영어로 하면 opportunity예요. 기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시간을 아끼라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영어는 이 헬라어에서 번역시킬 때 제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Opportunity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붙들라라는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Opportunity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조상들로 살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후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밟게 해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바로 붙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투쟁에서 독립을 얻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붙들 것만 같았는데 문을 열어주면 금방이라도 달려갈 것 같았는데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우물쭈물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쭈물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스라, 느헤미야.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빼먹었어요. 그렇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랑 이렇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문을 열었을 때 다 갔으면 두 번째 리더, 세 번째 리더 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물쭈물하고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 5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가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포로 귀환 뭐 5개년 계획 이런 게 아니에요. 7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78년. 짧은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명의 지도자가 가서 세 가지를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세 가지를 다시 세워요. 무엇을 세웁니까?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뭘 재건할 것 같아요? 내 안전을 책임져주는 성벽 아닐까요? 그게 있어야지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왔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한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7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왔게요? 1500명 정도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너무 작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약 4만 8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성벽을 가장 먼저 재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배를 먼저 살렸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경제적인 것을 많이 물려준다라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뿌듯하겠죠.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 이거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임은 교회들 중에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만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드리다가 야,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예배드리자, 우리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늘 할 수 있고요. 금요철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순서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살리고 성벽을 건축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성전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하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고 만져지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안 돌아와도 되니까 마음 놓고 넘기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다 찾으셨죠? 23절 바로 위에 보면 소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의 족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자,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그리고 이제 족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거기까지요. 자, 수룹바벨이 어느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자, 우리 31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는 멜라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지금 족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시작이 누구로?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룹바벨, 그리고 다윗. 여러분, 다윗 앞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단이 누구 아들이에요? 나단이 누구 아들이에요? 예, 다윗의 아들. 뭘 그렇게 어렵게 써요? 족보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지.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나단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단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나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나단이에요. 나단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들을 놓고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나단.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책망한 그분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로 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죄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보려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에서부터 한 500년 정도 지나서 수룹바벨이 위에 있고요. 수룹바벨로부터 한 600년 정도 위를 올라가는 다윗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룹바벨이 있고요. 이 세 분이 뭐로 연결됩니까? 이 세 사람이 뭐로 연결돼요? 성전으로 연결돼요. 성전으로.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어요. 그러나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해 줍니까? 다윗이 준비합니다. 자, 모든 크레딧이 누구로 가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네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포로생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생활 위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룹바벨이요.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의 한 일이 뭐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또 세워내는 거예요. 예배를 살려내는 게 다윗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전 모독죄예요. 우리 주 신선 모독죄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 성전 모독죄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우리 주님은 뭘 이야기한 건데?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니까 자기의 몸을 이야기한 건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연결을 보세요. 다윗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역사를 써가는 거, 예배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연출가가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멋진 연출을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해낼 수가 있습니까? 한 가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 인생 어느 순간을 통과해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연출 가운데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만 믿어지면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루어낼 걸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20장 6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가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요. 우리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딱 천대, 천년이에요. 천년. 천대니까 천년은 좀 넘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천년이라는 세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600년 그리고 한 500년이니까 예수님까지 오는데 한 1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들여서 주님 한 분 섬겼거든요. 그럴 때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는 몇 번을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의 몽둥이를 두셨어요. 복의 몽둥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되는데 복의 몽둥이로 때리시는 거예요. 복의 몽둥이 맞아 보셨어요? 그거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몽둥이를 맞았잖아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렇게 땅바닥을 치는 믿음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동침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믿음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왔고요. 애굽의 왕이 그냥 떠나만 달라고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줘서 보냅니까? 복의 몽둥이를 맞은 거예요. 복의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제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혼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고 아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내 후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한테 늘 이 기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너무 가슴 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인생 물려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뭡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사랑 없어도 지켜낼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어쩔 수 없어서도 지켜낼 수 있어요. 벌이 무서워서라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기쁨으로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세상으로 달려갈 것 같은데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